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성 공부 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했던 것을 이제 자녀를 삼으심에 관하여까지 입양 어답션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성화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잠깐 좀 기여를 바꿔서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짧은 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고린도 전서를 했었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후서를 못했었는데, 뭐 후서를 좀 받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일단 고린도 후서에 대한 개요를 잠시 하고, 또 고린도 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공부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 더그 배경들이나 필요한 역사적인 팩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뭐 당연하죠. 근데 바울이 썼고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잠시 있을 때 그때 썼고요. 제가 그이 파워포인트의 지도를 넣는 법을 제대로 좀 익히면은 언젠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제가 한번 이 커서를 한번 이렇게, 커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면, 그죠? 유대 지역이 있으면, 바울이 태어난 다손 이쯤에 있고, 여기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쯤에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다를 쭉 둘러싸고 이쪽에 마게도냐가 있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데 그 위에 마게도냐가 있고 유럽의 시작이죠. 이 건너편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아시아가 있는 거니까 왼쪽에는 유럽, 오른쪽에는 아시아. 근데 지금 바울은 아시아 쪽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갔다가 오는 중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 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결국은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밑에 있는 그리스로 내려갔을 때 고린도에 방문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죠? 그게 50년 또는 51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서 좀 오래 머물렀죠.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헌금들을 다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들을 걷어서 이쪽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디모데를 대신 고린도로 보내서 어떤 상황인가 봤을 때 디모데가 발견한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다른 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바울 사역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서는 직접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 보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요, 54년, 55년 이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방문. 왜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울을 대놓고 거부하는 세력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혹시 교회 분쟁을 경험해 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분쟁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교회 분쟁을 안녕하세요. 네, 석경님 안녕하세요. 교회 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해 보시겠지만, 이게 심해지면,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무슨, 공동회에서 재직회에서 막 교인들 복도에서 막 제가 필라했을 때는 애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난리 났어요 그래요. 무슨 난리가 나냐니까 식당에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싸워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웃을 일은 아니죠. 슬픈 일인데 근데 이게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바울한테는 너무나 근심하게 하는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도 대놓고 맞서서 여기서 싸우지 않고 그 수모를 다 겪은 채로 당하고 그냥 고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그리스에서 쭉 돌아서 에베소로 돌아왔죠. 근데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직접 만났을 때 대놓고 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저희 학자들이 볼 때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네 개라고 생각해요. 네 개. 성경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근데 먼저 애신앙초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소식을 들은 것도 있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은 것도 있고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전서 후에 이런 이치가 방금 설명드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대놓고 막 이렇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디도의 손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죠. 근데 디도가 이제 소식을 아직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모를 때 마게도니아로 일단 갔어요. 근데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거죠.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그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많은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마음이 많이 놓였는데 그런데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소수의 교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 하는 바람에 바울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많은 눈물로 또 엄중하게 쓴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또 회개했는데 다 회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울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돌아온 상태였지만 그건 아직도 꽤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믹스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직도 바울의 대적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소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55년, 56년도쯤에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 썼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다음에 편지를 거기서 쓰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의 세 번째로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맨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했던 것.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굉장히 심한 근심하게 하는 그런 방문이었던 것.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진정된 상태를 보고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 후서 고린도후서 내용 안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 방문 후에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서들을 보면 바울은 석 달 동안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지역을 56년도경에 방문을 하고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도 로마서 서신을 쓴 것이다 라고 보이게 됩니다. 일단 그게 배경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 설명의 특징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장점이나 단점 때문에 질문이 생길 리가 없다는 그런데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고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 가지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이 자기 속내를 이렇게 내보이고 굉장히 퍼스널한 편지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마음을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좀 힘든 이슈들을 이렇게 만날 때도 있고 교회에 어떤 있을 수 있는 이슈들, 분쟁들,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다이내믹을 좀 다루게 되는 그런 본문들도 저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좀 서론 부분이니까 그 1장 1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 같은 거죠. 김세영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군가요? 예, 바울이죠. 여기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지만 바울이 주로 썼죠.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다시 보시면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죠? 아가야라는 지역은 이제 그리스의 이제 남쪽 지역인데 거기에 고린도가 주요 도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의 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는 서론에 그 편지에서 얘기할 것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좀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석신목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는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이 말이 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이렇게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거 잠깐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줬단 말이죠. 근데 사도로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바울보다 자칭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들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바울의 어떤 사도성이라든지 그가 가르치는 복음이나 복음으로 인한 그런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그것은 잘 모르고 한 얘기다라든지 또는 바울은 정말로 진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교인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바울의 그 위상이나 위치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우러러봤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계속 다른 말들을 들으면서 그 사역자에 대한 생각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혹시 요즘 교회들도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평가가 절하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 보신 적 없어요? 있으시다고 치고 그런 일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서두부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이슈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바울이 보통 평소에 서신을 쓸 때 그 인사말로 쓰는 것이죠. 그 3절부터 7절까지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약간 이슈들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나중에 이제 이슈들을 얘기할 때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얘기들을 그 3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장 이 전반부를 잘 이해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것은 전용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일단 펴놓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슬라이드는 이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계속 성경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자비, 위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할 때 자비와 위로를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사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있으신 적 있나요? 혹시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보는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환난 같은 것과 비슷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들 또는 경험들을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셨던 때가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겪었던 그 위로를 나누어서 그 사람도 위로를 받으면 참 좋은데 혹시 내가 그때 경험했던 은혜의 말씀을 나눴더니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당하는 고난은 좀 비슷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정을 위로하기는 방법을 나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위로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교회라는 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을 하는 거죠. 위로 사역을. 네, 저희는 혹시 그렇게 사용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위로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은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담장 쌓고 얘기 안 하고 있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막 서로 엇갈려가지고 오해하고 막 이렇게 막 더 힘들게 하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우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의 교우들의 삶.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꼭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 안 하신다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나중에라도 말씀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도록 내어놓는 편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디모데 물론 포함되고요. 자신들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구원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 라는 거죠. 바울이 고난받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물론 큰 목적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여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이 똑같은 바울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바울이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처럼 복음 사역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복음 사역 중에 당하는데 바울을 하나님 위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앞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당할 그런 사역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여 또는 교제 이런 말입니다. 펠로십. 무엇에 대한 펠로십인가? 예배 끝나고 그냥 서로 같이 음식 나누고 막 있었던 얘기들, 한 주간 있었던 얘기들 나누는 그런 교제도 물론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고난을 겪고 또 같이 고난을 겪는 중에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펠로십, 참여, 교제란 말이죠. 이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음 되는 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그리스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고난과 위로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 소망은 견고한 소망이었다. 이제는 한마디 하셔야죠. 여기 여러분이 그동안 제 교회에서 함께했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5년, 6년 해가면서 좀 같은 배에 타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같이 겪고 또 기쁨도 같이 누려온 것 같다. 그렇게 느끼셨을 때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그렇게 느낄 때 있다. 이럴 때 그렇게 느낀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느낀다. 우리들이 같이 겪었던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겪었던 어려움 없으세요? 기억나는 거? 고린도 전서 공부했을 때를 보니까 그게 언제였냐면 2023년도 그 상반기였어요. 2023년도 1월인가 2월부터 4월까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 나름 전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공부 다 끝나고 하반기에 우르르 나가셨죠. 우르르 기회 나가신 적도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같이 겪었던 어려움? 어려움은 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같이 겪었던 즐거움은 없나요? 기뻤던 것. 같이 경험했던 교회로서 같이 경험했던 즐거움, 기쁨. 그럼 저희는 같이 경험했던 어려움도 없고 같이 경험했던 즐거움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우 공통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예, 사람이 안 바뀌나 봐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때는 질문이 안 나오는.
처음에 초창기 때 저희가 다 별가 한 마음이라고 해서 참 좋았었는데 중간에 좀 별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우리에게 다시 또 한 마음이 또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지나니까 좀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 박명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비슷한 생각이 드셨던 때가 드신 분이 또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있어요? 거기서 그럼 마지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나만 힘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다. 작은 교회에서 같이 한 마음 되고 친밀한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가진 어려움을 고충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인다 내 옆에. 요거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오늘 성의권 공부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기보다는 혹시 여러분 나중에 교회 생활 같이 예배나 교제나 하시면서 혹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혹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살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잠깐 보죠.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8절부터 11절까지를, 이것을, 이기훈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하면서 바울이 너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에서 말하는 당한 환난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당했던 환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맹수와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느라 죽을 뻔한 일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심이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제 바울이 이제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셨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사역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의지하게끔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저희 공부하면서 좀 깊이 자주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어려움,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 고난 이런 토픽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 믿고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잘 믿고 있다고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 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일이 뒤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 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답을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고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아,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사역 중에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일이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 뭐 좀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초라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그다지 나쁜 것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냐를 잘 살펴야겠지만 내가 죄짓고 징계를 받는 고난이면 그런 고난을 안 받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면 좋은 선하신 목적. 바울은 그러한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고 아까 뭐 에베소나 소아시아에서 겪었던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험한 골을 당하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에서도 또 건지실 것을 알았으며 또 장차 그 어떤 고난이 복음 사역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직 모르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게 하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은 그의 사역 중에는 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데가 더 이상한 거죠. 바꿔서 조금 더 가까운 저에게 가까운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저희에게는 어렵지 않을 때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늘 고난이 있을 것을 기대해라라는 거죠. 막 고난 주세요 이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고난을 저희들 삶 속에 또 교회의 삶 속에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없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늘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는 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그 사역을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특별히 기도라는 게 나오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라는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경험하는 사역 중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이렇게 종종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하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역 중에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기도하라는 동기로 주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해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유인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기게 돼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그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사역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기쁨을 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받는 그 상급은 뭐냐? 상급은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른 상급이 아니고 같이 위해서 기도했던 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되고 자신들이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 동참. 이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랬다고요. 근데, 그,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기도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도 그러한 동역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전하는 거죠. 내 사역에 동참해라. 기도해서 동참해라. 라고 선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믿기로 주냐면, 너희가 동참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가 왜 사역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왜 사역을 하는가? 거기서 열심히 교회 사역하면은 뭘 얻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쁨이자 동기인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뭐 거기 가면 굉장히 재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복음 사역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 부분에서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우들은 뭘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막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동안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그런 적 없어요? 난 요즘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 내가 열심히 음식을 간식을 만들어서 그날 교회 예배 끝나고 신교회한테 제공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 그런 적 없어요? 있었을 것인데 전 맛있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많은 감사 부분이 있는데,
네.
다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기현자매, 기현교훈이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약간 어떤 찬양을 자발적으로,
네네네.
그리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좀, 힘들 거를 텐데 열심히 낸 모습을 볼 때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감사하죠. 또 교회에서 최근에 여러분이 혹시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인버브 된 것 때문에 감사한 점. 없어요? 지금 당장 감사한 건 없으신가요? 요즘 오늘 또는 오늘 아니면 지금 감사한 건 없어요?
저희 그 북토크 하는 거.
아, 네, 북토크.
저희 이제 요번 주면은 끝내거든요. 7번 하는 것도 해서.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되게 열심히 거기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마음 터놓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기다려주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하는 시간이 돼서 하면서 서로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북토크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남자분들도 북토크 했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것이 실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모르겠습니다. 30분이어서 가능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너무 떴습니다. 30분.
저는 나름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여자분들은 뭐 1시간, 최소한 1시간 반 모이시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0분이면 너무 짧죠. 근데, 남자분들 일단 모인다는 것도 저도 감사했고요. 여자분들 근데, 맨 처음에 그때 기현자매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이제 북토크 할 건데, 목사님 뭐 안 주냐요. 그래가지고, 줄 거 없다고, 그냥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하면 된다고, 거기 토론 질문도 다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읽고 나눠지라고 했더니, 제가 뭐 줬으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됐을걸요. 아무 사람 질문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한 시간 이내로 끝냈을 것 같은데. 근데 자유롭게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다은 교수님, 그 여성도 모임 때는 어떤 거 하시나요, 요즘?
지난번에 처음 모여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모일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있어요.
네네. 그 책을 따라가면서 하시는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네. 책의 순서가 이제 거듭남이기도 하고, 또,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탑픽 중에 하나잖아요. 네.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듭남.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꼭 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었던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얘기 서로 나눠 보려고 해요. 네, 다음 달에.
네. 되게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이면은 7월 달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교회 옮겨가고 나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 방은 일단은 예약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2시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혹시 다른 여러 가지 감사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뒤에서 조용히, 감사 오딧, 파이낸셜 오딧 하시는 우리 석신목 교수님, 감사하셨던 것,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역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보면서, 찬양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장로님 아까 느끼셨던 그런 감사함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또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어떻게 서로 그런 고난이나 또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지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형제, Peter, do you want to say anything?
Well, about, like, the thankfulness part? I mean, I think what you were saying with, like, you know, with Paul, how he went through suffering during his ministry, and that helped, that helped him so that, he could help the other, like, the Christian church in their suffering.
Mm-hmm.
And I guess it's like, it's not like a one day thing. It's like suffering is an enduring to go through it. So, you know, I have gone through a lot of difficult times and it's tested my faith. And now that I'm more understanding Christian, I have a friend that I met, today for lunch, and, they're not a Christian, but I've been constantly, they're kind of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right now.
Mm-hmm.
But that has kind of helped me because I'm in that person's corner. Like, I'm in that person's, just supporting them. They see that through our friendship. And, you know, they're moving away. I wrote them a pretty long card, but in the card, half of it was just about how much God, Jesus understands their suffering because of all that he went through. He was fully man, fully God, completely omniscient, but at the same time also experiencing everything we experience as human beings, the suffering. So my friends are identifying more with that, I think. And just my constant support of my friend, I think it's, you know, they texted me later today, and it sounds like they're moving closer to believing. And that's just what I'm really thankful for. So hopefully, you know.
Yeah, that's so encouraging to hear.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의 전도라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종호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것들,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친구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또 내가 아는 그런 복음의 위로 같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Peter. Thank you so much. 예, 9시 지나갔네요. 혹시 다른 것도 없으신가요? 저희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늘 알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특별히 저희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보셔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만한 그런 따뜻한 위로를 저희 마음속에 은혜로 부어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실 때 특히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저희 교회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더욱더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